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내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또 저번 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제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또 항상 제 삶에서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서로 삶을 통해서 얻은 그런 얻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되게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근데 그 눈물 흘리는 제가 왜 이렇게 눈물 흘리지? 해결되는 건 없는데 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기쁘게 시험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밝히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결국에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봄양쌤이 야고보서 2장 2절을, 하나쌤이 2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신자들의 모임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봄양쌤이 로마서 2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람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여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5절을, 봄양쌤이 2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의 권력자와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 신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가난한 자를 갈시하고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력자와 부한 자는 우리 신자들이 받드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봄양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은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권력자와 부유한 자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서 제대로 대우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하나쌤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세상의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야고보서 2장 8절을 하나쌤이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고보서는 무엇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명쌤이 22장 39절과 40절을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명쌤이 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는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 법을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명쌤이 2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목사님, 자유의 율법이란 무슨 뜻인가요? 자유의 율법과 율법이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어주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억압과 속박의 속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의 율법은 그 법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4절을, 하나쌤이 6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여러모로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신학적인 방향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명쌤이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18절을 읽어주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나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씀할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명쌤이 누가복음 4장 41절을 읽어주실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너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읽은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명쌤이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명쌤이 2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할까요?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의 행함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행함은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하나쌤이 2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은 마지막으로 라합이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그리고 영혼과 몸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귀신들도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귀신들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솔한 설교자들은 너무도 쉽게 믿음이 자동적으로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함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또 가난하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한 무례한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행동을 그 누군가에게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가 벌을 받고 범죄자로 또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혀가 아닌 진실함으로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미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도 저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나 형편으로 판단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며 서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행함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내기 바랍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신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공통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갈이라는 사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유익함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후세 후에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당시 청동기와 철기 문화로 강성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홀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두 분이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삼갈이라는 이름과 그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리철주, 리향옥과 같은 북조선식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식 이름으로 삼갈이라는 이름을 명칭하였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삼갈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유입된 이방인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거나 또는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식 이름을 가진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낫은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의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은 아세라라고 불리는 우상입니다. 바알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스타로스는 이 당시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살았던 민족들이 주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런 아스타로스의 아들이 삼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갈의 집안이 우상 숭배에 진심과 열심을 다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삼갈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집안은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집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이런 배경을 가진 삼갈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갈이 사사로 세워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 등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만일 세상적인 기준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삼갈은 결단코 사사로 세워질 수 없었을 사람이잖아요. 집안도 안 좋고 혈통도 안 좋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삼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시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대표적인 기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된 그릇이어도, 휘황찬란하게 멋진 그릇이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거나 더러운 그릇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외관의 상태가 멋진 것보단 그릇의 상태가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지적인 능력을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군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대체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죄와 타협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럽니다. 요즘에 이런 것은 죄도 아닙니다. 이런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를 지적받았잖아요. 그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인간이 지은 첫 번째 범죄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게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본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이 범죄를 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도 사울왕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좋게 보이는 짐승들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죄를 면하려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울왕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네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옳은 일로 여겨지도록 여러 가지 논리와 방법을 사용해서 죄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이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의지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이겨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군요.
네, 결국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삼갈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시골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철기와 청동기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를 가진 수준 높은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청동기와 철기의 무기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강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일반적이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강대했던 블레셋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길로 몰래 숨어 다니면서 괴롭힘을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싸워보겠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할 그 막강한 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삼갈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해 물리치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철기로 무장을 하였든 그 수가 얼마나 많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네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는 아주 어려 보이고 강대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삼갈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마음이 굉장히 낙심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강대함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못 믿어서 비참한 마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이방인 혈통으로 태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을 배경으로 가진 삼가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수백 명을 무찌르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죄에 빠져 있다면 또 다른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서 영적인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간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니까 서구와 유럽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스스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작정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명과 같은 일들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만을 기다리시진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회피하면 다른 대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기쁨과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귀하겠지만 이후에 천국에서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기억될 일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겨지고 기억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일에서 제외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만일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할 건데 사명이나 봉사와 같은 섬김의 일들은 감당하기 싫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 나의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된 상태임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 마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갈은 이름에서부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된 삼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기라는 특징적인 배경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또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라는 배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길로 빠져서 가는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 북조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핍박이 많은 그곳에서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그 속에서 쓰임받길 원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준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세상과 그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항상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저도 어쩌면 탈북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남조선이라는 땅에서 다수로 살지는 못하지만 소수인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고향에 계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신앙을 잘 지키셔서 저 땅에 하나님의 신앙의 봄이 곧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때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 큰 힘을 언제든지 부여하신다 하시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Oh.